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사권 15장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15장 세례 중에서 오늘은 세례의 구체적인 시행과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더럽힌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죄를 씻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일 뿐인데 그 단순한 물을 카톨릭은 성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 외 임의로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이를테면 촛불이나 향유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고 또 축도나 축사를 더해서 그 의미를 변질시켰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칼빈은 합당한 세례 모습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며 생각을 죽이는 모든 화려한 극적인 장치들을 세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마다 그 대상자들을 신자들의 회중 앞에 세우고 온 교회와 증인으로서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비 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 고백을 낭송하고 세례 시에 받을 약속들을 말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후보자에게 세례를 베풀며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로 세례식을 마치는 것이다. 이것이 캐톨릭의 잘못된 캐톨릭의 성례를 비판하면서 이 칼빈이 얘기한 것이 개신교의 가장 원초적인 세례의 그 쉽게 말하면 원본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개신교의 세례는 개혁된 교회 세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기독교 강요 안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그리고 더하여 성찬은 그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어떤 부분도 훼손되거나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발상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년을 공부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캐톨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온갖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것들을 절대 우리가 임의대로 건드리거나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더 씌우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경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질시킬 때마다 더 많이 타락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고 성찬은 그래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더 감동적이면 좋지 않느냐. 더 화려하면, 더 아름다워 보이면,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도록 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의미대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첨가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일. 어떤 교회는 제가 분명히 들은 사실입니다. 세례식을 결혼식처럼 꾸민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그래서 결혼식 분위기를 만들고 옷도 그렇게 입으라고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세례를 누가 결혼식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극적이고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뭔가 감동이 될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신자가 해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시키고 무엇인가를 더해서 더 감동적이고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한 생각에서 비롯된 추악함일 뿐입니다. 칼빈은 세례에 있어서 물을 뿌리는 것과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 이른바 침례죠. 이런 세세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교회의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은 이도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장로교는 무조건 뿌리는 세례, 침례교는 무조건 물에 잠기는 침례, 장로교는 여기서 한 발짝도 양보 안 합니다. 침례교는 우리가 장로교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침례교도 장로교처럼 물을 뿌리는 행위 하지 않고 무조건 물에 몸 전체를 잠그는 것만이 그 세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의 입장은 정확하게 교회 재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데 칼빈은 이 세례의 어원적 정의를 통해서 세례를 주다라는 말이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의미하고 고대 교회도 이 방식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뿌리는 세례도 가하고 침례도 가하다라는 입장이 사실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입니다. 침례는 잘못됐고 뿌리는 세례만 옳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뿌리는 세례와 침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둘 다 교회 재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극단으로 가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데 굳이 교단이 분열돼버리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무조건 침례만이 옳다고 믿어서 이게 교단이 분열돼버리는 그것만이 바른 거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죠.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는 개인이 사사로이 행할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세례는 개인들이 사사로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찬과 더불어 세례도 교회의 중요한 공적 사역 가운데 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도로 지정하신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찬을 시행하시면서도 주께서 적법한 성찬 시행자로 행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성찬을 시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므로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본 그것을 그대로 모범으로 삼아서 그 성찬을 이후로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몸소 이렇게 내가 죽은 이후에도 부활한 이후에도 너희가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 주님이 친히 성찬의 재료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시행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목사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이 임박한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이 고대 교회에서 잠시 그게 관례가 됐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루어진 세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올바른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어떤 성경적인 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급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칼빈은 고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계를 묵인한 교부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일이 경건한 사람에게 합당한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만일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직무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죄를 지어도 아주 가벼운 죄를 짓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이런 태도를 취할 정도로 그때에는 이 문제를 규정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불명확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죠.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고대 교회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이제 그 말씀이나 신학적 깊이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신학적 관점,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이제 보다 발전된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급하게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칼빈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어.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가톨릭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물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피치 못할 경우라는 것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지. 나 빨리 세례해달라. 저 세례 주시라고. 안 그러면 나 지금 내가 곧 죽는데 난 지옥에 간다고. 이게 피치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무지한 것일 따름이지.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전쟁이 났어요.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군목이 복음을 전하고 형제여,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과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뭐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그 지경에 그 군인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다면 이제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목이 세례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군인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피치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구원,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는, 뭐 그것이 피치 못할 것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세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교리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어서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미 절대로 여자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는 점을 예외 없이 결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하고 공부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로 그의 중생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 아기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이후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필수적으로 세례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세례받음의 유무와 결부시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지식으로는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례받음의 문제, 성령 세례와 물세례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무지했던 때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제 그런 사상 속에 묶여 있었던 시대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무지했던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아유 저것들은 무식해가지고 물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문제냐는 거죠. 다른 차원이잖아요. 카톨릭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고대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절대시한 것이고 자 이러니까 이것은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신앙의 지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은 필수적으로 세례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도 구원의 문제를 세례받음의 유무와 결부시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칼빈이 이미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와 같은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21번째, 여자는 세례를 베풀 수 없음. 교부 터툴리아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하며 가르치거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직무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해서도 안 되며 사제의 직분은 더더욱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피파니우스 역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신뢰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마르키온이 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보십시오. 분명히 고대 교부 가운데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아야 되고 세례를 절대 베풀 수 없고 특별히 남자의 직무를 절대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르키온처럼 여자들에게 에피파니우스처럼 그 당시에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터툴리안처럼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와 일상적인 경우는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여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부패한 관행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런 문제가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처럼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혹은 이 페미니즘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상황과 달리 고대에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고대에도 이런 성경의 입장과 다른 이 부분을 허용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들에게 이슈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성직자가 없다. 심지어 남자들도 없다. 아니 그러면 여성이라고 해서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상황에서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구원이 세례의 유무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천국이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런 걸 지워버리면서도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고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지식이 깊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세례받음을 절대시하던 무지에 의해서 일어났던 문제일 따름입니다. 성경이 절대로 허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구의 예를 드느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십보라의 부적절한 예를 사용하고 있다고 칼빈이 비판을 하죠. 자, 그들은 십보라가 돌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칼빈이 십보라를 어떻게 말하죠?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인.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십보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어디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을 세례의 시행자로 분명히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런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의 존귀한 임무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정당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명하신 다른 사람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여성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칙이 침해를 받는 것이 명백한데도 여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칼빈이 큰 죄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의 행위를 좀 더 볼까요? 십보라의 행위는 아들 게르솜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녀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안타까워한 나머지 화가 나서 남편을 제껴놓고 그 자리에서 표피를 베서 땅에 던져버린, 그러니까 그녀의 격렬한 충동에서 비롯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칼빈은 이 부분을 코멘트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행할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에게로 가서 모세요. 당신의 아들을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놓고 당신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당신이 망각했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십보라가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들의 표피를 패서 피를 내고 그걸 모세 앞에 집어던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이 십보라의 행위를 굉장히 중대한 월권이고 이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칼빈이 십보라를 어리석은 여인으로 규정한 것은 하나님과 남편에 대해서 그녀가 화가 났고 그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십보라의 행위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그녀가 다른 모든 일에서 올바로 처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녀가 남편이 있는 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제쳐두고 아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중대한 월권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의 그런 행위는 마치 당시 감독이 존재하는데도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있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일과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누구나가 그렇게 세례를 주고 누구나가 가르치고 누구나가 법이라 그러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성직자가 없고 남자가 없다고 해서 여성이 안수를 준다? 죄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칼빈은 어린 아기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정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캐톨릭이 그 유아 성례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이가 그 성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보기 때문에 캐톨릭은 아이가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사제가 가서 아이한테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캐톨릭은 지금 뭘 무시하는 것이냐? 언약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례나 기타 다른 수단들의 도움을 받아야 어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숙한 표징으로 그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줄 이유가 없어요. 줘서도 안 되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을 때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교회가 간주하고, 네. 그 언약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간주하고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식으로 회중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회중 앞에서 할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교회가 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새롭게 그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칼빈은 또다시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조차도 부모나 혹은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성례를 받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성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성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시하거나 유아가 아닌 어린애들한테도 세례를 줘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사람의 생각에서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사람이 절대시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 세례를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면 좋겠다고, 세례를 줄 수 없냐고. 자, 이런 문의를 교회에 자꾸 하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당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결국 합동 측에서는 어린이 세례를 통과시켰잖아요. 합동에서. 어린이 세례를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도 줄 수 있게 법적으로. 아이가 자라서 모든 신앙에 필요한 교리적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세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크게 잘못되거나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회심을 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가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뭐 이후에 청년, 대학생 청년이 됐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자,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가톨릭은 임의대로 유아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게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